자, 우리는 계속해서 고넬료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외형적 모습 또 내면적인 그의 영적 세계가 어떤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와 구제에 전무했던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상달되어진 인생 되었다. 그래서 메모리얼 서퍼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다. 그게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런 고넬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지금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빨리 가서 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건한 고넬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고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이제 고넬료가 그 다음 액션을 취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의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7절을 보실까요? 7절을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말자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집안 하인 두 명과 그 다음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넬료는 본인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게 아니라 2절에 보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 중에는 하인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두 하인을 이제 택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중에 또 부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집안 사람은 아니겠지만 이 고넬료가 백부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다스렸던 장교였는데 그 많은 부하들 중에 군사들 중에 한 명을 택하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던 하인 두 명과 부하 한 명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시몬의 집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람을 택해서 뽑아서 그냥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했던 사람을 선택해서 미션을 주고 있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명령을 해서 갔다 와라. 그죠? 이 정도의 미션으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아무나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다가 이 일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 기도와 구제 가운데서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구제하는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미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짧은 저의 목회 경험을 봐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재능과 은사가 조금 뒤처질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롱텀으로 보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 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은사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더 좋은 은사를 우리는 매일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구할 때 더 좋은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를 빚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긴 롱텀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앞서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가, 정말 기도하는 주의 종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이제 이어서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그 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그 사람들을 세워서 베드로에게 이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8절에 보면 이 일을 다 이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고넬료가 기도 중에 보았던 환상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그 사람들에게 다 소상하게 일러주었다라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 경건했던 고넬료의 지혜로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 리더십을 저는 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됐어요. 누군가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미션을 주되 단순히 그냥 갔다 와라, 내가 이런 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 와라, 이 정도의 미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계시, 메시지를 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참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 사람을 단순히 내 종으로,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건강한 리더십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을 어떤 하나의 기계적 순종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동역자로 보고 함께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고넬료의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참 많은 이제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고유한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다가 그냥 사그라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은사가 언제 폭발력을 이제 발휘하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하나가 될 때 이게 엄청난 시너지로 팍 이제 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주신 각양의 은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려면 각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받아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사역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우리 교회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일을 시키자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각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함께 사역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간, 이게 성경적 원리고 제가 짧지만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철학과 마음이 일단 공유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발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섬김의 기쁨을 맛보고 또 우리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한번 누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이제 고넬료의 어떤 미션을 받고 이제 하인돌과 부하가 요바로 갑니다.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과 또 베드로가 있는 이 두 지역은 약 5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50km면 걸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옛날에 10km는 어릴 때 한번 걸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버스 타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떡볶이 사 먹으려고 그 시내 나갈 때, 읍내 나갈 때 10km를 친구들이랑 걸어봤던 기억이 나요. 10km는 한 1시간 정도 더 걸리나요? 걸어가면? 아마 몇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50km면 꽤 짧지 않은 거리인데 거기를 이제 이 세 명이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그 시각이 제 6시더라. 근데 6시는 이제 오늘날 시간으로 한 사람은 정오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 이게 참 9장과 이제 또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 주실 때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언제 환상과 계시를 주셨죠? 예. 9시가 되어서 이제 3절에 보시면 하루는 9시가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근데 9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되죠.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러니까 9시는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이때 고넬료가 기도하러 간 겁니다. 항상 기도했던 그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정기적으로 항상이라는 말은 정기적으로라고 말씀드렸죠. 레귤러리 기도했던 사람인데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청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환상과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나게 될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 두 관계의 만남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패턴이 9장에도 나오죠. 우리 나누었던 거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와 베드로. 예. 아,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습니까? 너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그런데 동일하게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와중에 환상을 보여주세요. 너 바울을 찾아서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여기 계신 우리 한 20, 30명의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그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정필동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신 게 기억나요? 이제 거의 40년을 목회하시고 후임을 결정하는 때, 후임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교회에 어떻게 보면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정 목사님께서 하신 게 딴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본인이 목회하면서 정말 이제 큰 교회니까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도 정말 목사님이 보시기에 기도하는 사람, 뭐 그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관없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 제 기록은 10명으로 기억하는데 10명을 목사님 뽑으셨대요. 그리고 딴 거 말고 요 후임 선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대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결정을 막 했지만 먼저는 정말 목사님이 보시기에 깊이 기도하는 분들 뽑아서 기도해달라, 그러시고 이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또 경청을 하고 기도하며 나갔다라는 거죠. 아, 참 지혜로운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제가 요즘 참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참 기쁜 게 뭐냐면, 우리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르고. 근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밀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싹 모아주는 걸 느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네.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가면 이렇게 토론을 이렇게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와중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이제 어떤 모임에서 결정을 할 때 저는 그 원리를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인정한다면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강력하게 어떤 의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걸 그 순간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음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순절하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결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때 함께 그 일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메시지와 계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기도하는 종들이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귀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